무주택 직원 주택 대출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대 5억이고요. 이자가 파격적으로 연 1.5% 10년 상환입니다.
야, 저거는 25억 미만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무조건 받아야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삼성전자 그 성과급 뉴스의 뒷면 또 후일담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슬라이드 바로 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올해 300조 원을 벌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연망을 하는데 네. 야, 저 전망 맨날 틀렸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1분기에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조짐이 보입니다. 슈퍼사이클을 증명한 예. 1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53조 벌었고 예. 삼성전자 전체는 57조 벌었죠.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300조는 약간 안 되는데 예. 아마 2, 3, 4분기에는 수요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더 많이 벌 거라는 거죠?
네, 더 많이 벌
분기별로, 거라는 거죠. 분기별로. 네,
처음에 이 300조 전망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큰 이익을 낸 게 반도체 쪽 하면 뭐 한 60조에서 70조.
연간.
네, 연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라지만 이게 숫자가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는데.
처음엔 100조도? 100조? 막 이랬어요.
네, 100조를 넘긴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분기 수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추세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가 이때다 하고 요 민감한 시기에 요런 실적이 나올 때 협상을 좀 한 거고요. 지난주에 잠정 합의를 한 거고 지금 성과급을 그냥 아주 간단히 리뷰하면 반기에 한 번 주는 월급 한 100% 상한으로 주는 TAI라는 목표 달성 인센티브가 있고요. 이건 월급의 100%라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네. 2번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성과급은 2번입니다. 예. 그 1년에 한 번 초과 성과 인센티브라고 해서 연봉 예. 50% 상한까지 뭐 차 바꾼다고 하는 그 성과급입니다. 예. 연봉의 1, 2번은 원래 있던 거. 특히 2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
근데 2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나오고.
이익이 있어야.
네, 이익이 있어야 나오고 그런 예. 거고요. 이번에 쌓았던 게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니까 챙겨달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 3번이 반도체만 생겼습니다.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다. 근데 아까 이프로께서 개괄할 때 말씀하셨지만 사업 성과가 뭐지? 라고
그러니까.
예, 합의문에 사업 성과, 사업 성과 언론에도 그냥 사업 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의 10.5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뭐 일단 설명은 노나 사나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기존 2번 성과급 있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삼성 성과급을 생각했던 거 요게 한 4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뺀 숫자다.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300조 영업이 거두면 그중에 원래 주던 성과급 4조 원 정도는 빼고 계산하자.
그래도 준 거는 빼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296조다라는 게 이 사업 성과의 정의입니다. 노사가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합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재원은 하여튼 사업 성과의 10.5% 그리고 한도가 없고 요것도 복잡합니다. 이걸 다 아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을 100이라고 그러면
예.
40은 골고루 반도체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고 60은 메모리와 연구소나 경영지원 같은 공통 부분이 1:7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인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 어떤 연봉 1억 받는 그 직원이
네.
연봉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봉은 1억인데 성과급이 아까 말한 31조 5천억을 지금 대략 지나간 방식으로 배분을 하면 기존 성과급까지 더하면 한 6억 정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지급될 올해 성과급이 한 6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 D램 부분은
네, D램 부분.
예. 그럼 D램 아닌 네. 냉장고 파는 직원도 있고 휴대폰 만드는 쪽도 있고
네.
뭐 D램 아닌 뭐 비메모리 쪽 하는 뭐 쪽도 있잖아요.
DX 예, DX 예.
그걸 DX라고 합니까? 거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다시 돌아가면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특별 성과급으로 31조 5천억을 나눠주는 건 이쪽 반도체만입니다.
반도체만?
예.
저기 세탁기 휴대폰 이쪽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건 변화 없다. 옛날에
변화, 주던 옛날 그대로 현금으로 주던 연봉 50% 상한에 예. OPI만 있고요. 예. 600만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 20주 정도 될 겁니다. 오늘 예. 종가로 30만 원이었으니까. 20주 정도의 주식만 DX 기기 경험 완제품 쪽은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네. 뭐 이런 기타 등등.
네. 이쪽은 20주. 이쪽은 나중에 계산 드리겠지만
주식.
예, 여기는 아. 6억 최대 6억.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는 네. 예를 들면 메모리는 이번에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예를 들면 올해 여름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을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하는 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바람에 뭐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이거 다 살려고 열풍을 일으키고 쇼티지 나고 그래서 갑자기 100조 원쯤 벌었다고 쳐요, 연말에. 그래도 안 주는 거죠?
지금 합의로는 안
그렇죠. 저 합의는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돈 벌 때마다 이런 성과를 직원들이랑 앞으로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 D램 관련해서만 네. 앞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아니겠죠? 합의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아마 만에 하나지만 뭐 애플이 갑자기 뭐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해서 예. 뭐 갤럭시가 잘 팔리거나 예. 뭐 그런 이 프로가 말씀하신 아주 극단적인 좋은 일이 생기면 예. 새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럼 또 파업하고 또
완제품 부분은
새로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반도체에 저런 설레가 남았는데 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0주라는 게 좀 너무 적잖아요. 6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쪽은 거의 변화가 없다. 예. 기존 거에서 20주만 더 주는 거고 600만 원치. 이쪽이 이제 메모리 쪽, 요 코어 쪽, 흑자 네. 캐시카우 쪽은 6억을 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요번 300조 이익이 난다는 전망으로는 메모리 직원은 연봉 1억을 계산하게 하면 메모리 직원은 한 6억.
6억.
연구소나 경영 지원은 4억.
4억.
그리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는 1억 6천.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 주식을 받는 네. 방법으로 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네. 넘어가 보죠.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좀 많이 받는 메모리 사업부 소속의 연봉 1억짜리 직원이 6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보면 보통 뭐 소득세율 뭐 이렇게 따지면 40에서 42% 구간에 들 텐데 한 2억 5천 정도 국세청 세금 계산기 돌리면 나가고요. 나머지 재원 3억 5천 정도를 액수는 이제 고정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액수에 맞는 뭔가의 주식 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 주식 가격으로 나눠서 주식 수를 내년 1월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 등분해서 하나는 즉시 팔 수 있고 하나는 1년 후에 팔 수 있고 하나는 2년 후에 팔 수 있고
저거 되게 붙잡아두는 효과는 있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금 떼고 나서 남는 돈을 세 등분해서 주머니 세 개로 나누고 그 안에다 주식을 각각 담아준다.
네, 담아서 준다.
야, 첫 해에는 빨간 주머니를 팔 수 있고 두 번째에는 파란 주머니를 팔 수 있고 이렇게.
네, 좀 네. 복잡하겠네요, 저거는.
네. 근데 뭐 안 대표 말씀처럼 좀 장기 성과에 약간 묶어두는 효과? 뭐 약간 연동하는 그리고 실제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럼 실제로 6억을 받는다고 해도 3분의 1만 세금 떼고 또 남은 거에 3분의 1만 파는 거니까
네.
실제로 현금으로 딱 챙기는 건 당장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당장은 많지 않죠. 여기 OPI도 연봉 50%
1억 2천만 원 정도 당장 그러니까. 주겠네요. 1년 후에.
예, 1억 2천인데 약간 더 많은 게 현금으로 연봉 50% 상한주는 OPI가 기존대로 있잖아요.
그건 하나 받고. 네.
거기서 한 3, 4천이 나오고요.
세금도 3, 4천일 테니까.
주식 만약에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긴 한데 주식을 판다면 1억 2천 정도. 하면 한 1.5억 정도.
근데 왜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이익 추정으로 보면 조금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뭐.
뭐 어디서 들으신 게 있나 싶어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분위기는 다 안 판다는 분위기더라.
되게 취재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나 싶어서
대단한 정보는 없고요. 얘기인가. 그냥 네. 증권과 이익 추정이라는 게 맨날 틀리지만 올해 이익 추정이 뭐 연간 영업이 300조.
다 미리 네. 반영되는 것 수도 있죠. 네.
와, 그 굉장히 뭐 중요한 발언입니다. 요새
300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나눠주는 구조는 이렇다. 세금은 이렇게 떼고 이 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저렇게 했구나. 아.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건보료는 얼마나 오르지? 라는 게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이나
예.
주위에서.
예. 예.
그러면은 역시 같은 가정으로 6억을 받는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예. 반도체 쪽에 결론적으로는 한 건보료가 250만 원 안팎 정도로 오를 전망입니다. 계산 방법은 보수 월액에서 7.19를 곱하고 그거를 회사하고 직원이 반반씩 내니까 나누기 2를 하는.
예.
그래서 여기 뭐 건보료 계산기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계산하면 한 250만 원에서 약간 250만 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대? 많이 실수하는 게 와. 건보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건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의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세 지방세 뒤에 갖다 붙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회사는 성과급도 주고 건보료의 반도 또 내줘야 되네요?
내줘야 됩니다.
야,
원래 하는 거
진짜 나라만 돈 벌었다는 얘기가 맞구나.
그래서 건보료는 200 중반대로 꽤 올라가게 된다. 워낙 많이 받는
저거를 1년간만 내는 거겠죠?
요번에 받은 거에만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받으면
내년 1월에 6억 받으니까 네. 6억에 대한 건보료가 저 정도면
1년 동안 내겠죠.
1년 네. 동안 내겠죠. 네.
그래서 건보료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야, 건보료도 많이 떼는구나. 네.
그리고 혹시 절세 같은 건 안 되나? 뭐 하이닉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것도 궁금해 하시죠.
예, 요거를 그 보너스를 그냥 통장으로 안 받고 네. 무슨 퇴직연금 계좌에 뭐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도 내가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성과급도요. 가끔씩 뭐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하잖아요. 그거 그
그냥 현금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면 그냥 종합소득세 세율로 떼는데 네, 네. 그거를 우리 DC형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면 절세가 많이 돼요. 안 대표야 어차피 월급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떼도 되지만 2%는 지난번에 그 성과급 조금 받고 세금 더럽게 많이 냈어요. 난 고소득자잖아. 신경 좀 써줘요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배 우리 DC 계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작년에 생겼어 작년에.
진짜.
DB형은 안 되고요. 2%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DC형이면 절세가 되고요.
거기다 넣어주면
개념은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누진 세율 올라가는데 퇴직소득 세율은 이제 5%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연봉의 1.2배가 나왔고 예. 세전입니다.
예.
올해 초에 연봉의 1.5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 말씀처럼 퇴직연금 계좌로 넣은 그 직원이 한 70% 이상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받은 1.5배를 다 넣을 수는 없고 그 퇴직연금 규약이 있다고 합니다.
예.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KB에서 계산한 시뮬레이션인데 3천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는 좀 쓰고 뭐 아니면 뭐
넣을 수 있는 게 나는 다 무조건 절세할 거야라고 할 수는 없나 봐요.
예, 완전 맥스로 뭐 1.5억을 다 없고. 넣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퇴직연금 규약상 3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예.
KB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이게 5% 세율이 적용돼서 900만 원 정도 절세가 된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연소득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이미 한 5억씩 세금 50% 세금을 거의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 언더스탠딩이 저한테 300만 원만 성과급으로 줘도
50% 거의 떼지.
15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DC형에다 넣어주고
넣어드릴게.
내가 그냥 소고기 100만 원씩 살게. 또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2% 1년에 10억 버는지 진짜 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다.
아니라고.
예. 그래서 하이닉스 사례는 하여튼 많이 아름아름 알려져서 이렇게 절세를 한다라는
예.
거고 결론적으로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삼성전자는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을 통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여튼 이 방법은 삼성전자 이번 케이스에는
일부밖에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방법이다. 주식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이런 식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는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은 거는 주식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네. 저건 아예 불가능하네.
그럼 굳이 해주려면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자, 그렇지. 자, 주식을 주긴 했는데 어차피 요거는 당장 팔 수 있는 거니. 야, 김대리 너 이거 당장 팔 거니? 라고 물어보고 네, 당장 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팔아서 줄게. 라고 하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떤 뭐랄까요 취업 규칙상의 합의 같은 걸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주식으로 줄 텐데
별도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편의만 봐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절세 그식 이런 거 없다.
네,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건 캐시로 줘야지만 그걸 넣을 수 있다. 아까 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좋네. 절세를 못하게 하니까. 그죠?
절세를
뭘 좋아요.
네.
아니 남이 절세하는 거는 결국 내가 세금 더 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살림 중에
아까 전에 그 OPI 원래 주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저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금이니까.
그건 현금으로 네, 받으니까 네. 연봉의 50%까지 줄 수 있다는 네, 네. 그거는 저기다 놓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세금을 어떻게 떼냐, 주식 가액을 어떻게 대략 산정하냐, 그리고 건보료는 얼마냐, 퇴직연금 절세는 가능하냐까지 했고요. 요번에 좀 주목할 게 무주택 직원 주택 대출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 저거 저 네.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겼습니다. 요번에 노사가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예. 새로 이제 당근으로 사측에서 신설을 해줬고요.
아, 조금 좀 양 좀 노조가 양보해주면 네. 우리가 이런 거 요즘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해줄게.
네. 그래서 최대 5억이고요. 이자가 파격적으로 연 1.5% 10년 싸다.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파격적인 조건이라서
예.
노사 언론들이 취재할 때 저도 뭐 그날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언론들이 취재할 때 그냥 귀퉁이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 회사는 무주택 조합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대부를 한다. 요 정도만 써 있고요. 뭐 한도나 이자율 이런 건 전혀 써 있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 취재로 들어보면 연 이자는 1.5%고 10년 분할 상환이고요.
예.
다자녀 가정이나 뭐 직급에 따라서 최대 5억 원까지 되고요.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무주택이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2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살 때는 안 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실거주를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갭 투자
그것도 안 되고.
예, 거주 안 하시는 거는 안 된다.
이번에 저거 받아서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 예. 그런 얘기 많았는데. 예. 저걸로 보면 25억 강남 웬만하면 요즘 25억 이상이 많으니까
예.
강남 입성은 조금 쉽진 않겠네요.
예,
대출 뭐 받아서
성과를 몇 년치 더 모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요 대출을 끼고 하는 거면 25억 이상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25억 이하짜리 집 살 때만
예.
대출을 준다.
예.
회사에서
예. 야, 저거는 25억 미만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무조건 받아야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 지금 작년 10월 15일 10.15 대책에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이 4억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런데 지금 삼성 사내 대출이 새로 생겼잖아요. 최대 5억 원짜리가.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4억 원 대출 받고
빌리고
이거는 스트레스 DSR이나 뭐 그런 거 적용 안 되니까 5억 대출 받고 뭐 성과급 받은 것 중 일부 현금화하고 그러면은 꽤 어떤 이사를 갈 수 있는 재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한 7만여 명은 좀 이사 갈 어떤 약간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동탄을 벗어나자.
그렇죠. 뭐 동탄이나 평택.
서울 연립을 사도 되는 거고 관계없는 거죠?
전혀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무주택이라는 건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럼 무조건 완전 무결한 무주택이라 해야 되느냐.
예.
그게 직원들이 안 그래도 문의를 했대요. 사측에.
완전 무결한 무주택이라는
예를 들어서
거예요.
A 집에서 팔고 그날 삼성전자 사내대출 받아서
일시적 무주택.
네, 그래서 무주택 된 다음에 하는 거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갈아타기니까.
갈아타기니까 그건 된다고 하고요.
근데 거꾸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보통은 내가 살 집부터 사고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이주택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살던 집을 팔잖아요. 그리고 사는 집부터 사놓고 이사 날짜 조절해야지. 내 집 팔아놓으면 내 집 비워놔야 되는데 요즘 저. 토지거래 허가니까.
그것처럼 계약서 보고 하겠죠. 뭐.
계약서를 잘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무주택으로 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가서 사내 대출 받고 그 돈으로 갈아타.
그러니까 하여튼 취지는 그거 해준다.
해준다라는
취지. 팔고 사든 사고 팔든.
하여튼 1주택자 네.
해준다는 취지로 직원들이 물어봤더니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거 팔기로 하고 안 팔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삼성전자 인사팀이 모를 것도 같고. 뭐 솔직히 저거 뭐 삼성전자 인사팀은 뭐 그냥 보너스로 주는 개념인데 너 왜 집 안 팔고 가서 빨리 돈 갚아 이 자식아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예, 모르는 뭐 사람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아니니까 그런 약간 맹점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대출 요즘 진짜 받기 어렵잖아요. 네. 뭐 4억밖에 안 해주고 조금만 비싼 데는 뭐 많이 해봤자 지금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출 받기 어려운데 어떤 회사 돈으로 해주는 거죠?
회사 돈으로 자체 해주는 돈으로. 거고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20조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내가 꺼줄게. 예, 예. 1.5%만 예, 받고.
예.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진짜 땡큐죠.
그리고 2% 말씀 저는 뭐 공감은 갑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겨우 10.15 대책으로 해놨는데. 대출을 꽉 묶어놨는데.
아, 성과급도 줘. 네.
저거, 대출도 해줘.
저것도 빌려줘. 네. 그리고 저거 예를 들면 15억 이하짜리 저 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 같은 데서. 그러면 은행에서도 6억 해주잖아요. 네. 은행에서도 6억 해줘. 삼전도 5억 해줘. 성과급도 5억 줘. 그러면 그냥 지금 캐슈가 하나도 없는 직원은 내년에 그냥 15억짜리 집을 그냥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근데 금융 상품이 아니니까 뭐 규제하기도 좀 뭐한. 약간 애매한 상태. 뭐.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부모님 돈 빌려서 사는 거는 나라가 어차피 못 막으니. 뭐 회사 돈 빌리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아 그리고 약간 주의할 점은 그. 세금 일부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5% 파격 대출이잖아요. 예. 그 금리가 이자가 너무 싼데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기준금리 당좌대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시행규칙에 있던데 4.6%입니다. 그러니까 그 4.6%보다 싼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대출은 그 금리차만큼을 그냥 보너스를 준 거라고 생각.
월급 준 거라고.
네, 월급 준 거라 상여금 준 거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3% 포인트 차라고 한다면 뭐 5억 대출 받았다면 1년에 한 1,500만 원인데
예.
그거는 그냥 옛다하고 상여금 더 준 걸로 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세금은 직장인 받은 직장인
대출 소득세 직장인이 내야 되고
소득세로 내야 되고.
그건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걸로 감안한 계속 예, 예. 간주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대출 받은 게 큰 혜택이니까 그 세금 내는 거야 뭐 당연한 어떤
야, 치밀하다.
그런 건 있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그러나 배는 좀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 당좌 대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하더라고요. 자동 연동은 아닙니다.
시중 금리를 연동해야 되니까 대충 이 정도는 줘야 돼.
예, 근데 그게 자주 개정되진 않더라고요. 그 개정 이력을 보니까
요즘은 4.6이다.
예, 4년 뭐 3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을 하는데 예. 올해 초에 바꿨더라고요. 4.6%로 당좌 대출 이율은 4.6%.
요 정도는 받아야지 이거보다 안 받는 건 직원 보너스 뒤로 준 거로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돼서.
그걸 그 기준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 4.6% 저걸 정해 놓고 하여튼 저거보다 낮으면 다 뭔가 특혜.
뭔가 혜택이다.
특혜야. 예. 이거 뭐 그냥 준 거 아니니. 예. 뭐 다 그렇게 생각.
저게 맞는 거 같죠. 저렇게 하는 게. 그죠? 직원들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너무 싼 이자는
사실상의 뭐 보너스를 준 셈이니 네. 뭐 그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5억에 최대 5억에 삼성전자 사내대출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가까운 동탄 화성캠퍼스 그 사업장이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기흥 저기 평택 이런데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고요. 기흥 동탄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 이미 뭐 거래가 두 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제가 만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은 동탄을 넘어서 더 좀 서울 근처로 새 집으로 좀 요번 성과급을 그 또 사내 대출을 기회로 좀 옮겨볼까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사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 이프로나 안 대표가 잘 설명해 주신 은행에서 4억 빌리고 사내 대출로 4억 빌리고 또 성과급 중에 주식 팔아서 얼마 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 막 하고 있다. 반도체 직원들도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예.
주주들도 아니 우리가 주인인데 뭐 보통 배당하면 한 주주들 이번 3월에 배당한 게 한 11조 정도 예. 배당을 했거든요.
예.
물론 성과급은 올해 걸 내년에 주니까 뭐 정확히 같은 해는 아닌데 하여튼 배당에 비해서 너무 많다. 31조는 직원들 나눠주는 게. 그래서 주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삼전 지분을 소액주주한테 주주명부를 열람해서
예.
다 보내서 임시주총을 열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소액주주 그 임시주총이 잘 된 적은 제 기억엔 없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하는 거는 네. 뭐 지분 모으는 것도 어렵고 뭐 그래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네.
저게 이제 법적으로 저 주장은 왜 이사회가 함부로 저걸 저렇게 나누냐
네.
저건 주총 결의 사항이다 성격상
네.
성격상
네.
직원 월급 조금 올려준 게 아니지 않냐 지금
네.
저렇게 회사 돈을 크게 뭉태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예, 사업 성과의 10.5%를 고정적으로 10년이나 준다?
뭐 저런 결정을 하면 예. 어떤 특별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냉장고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어디 걸 인수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그거보다 큰 뉴스인데
큰 재원도 크죠.
저거를 그냥 저렇게 결정하면 어떡하냐. 예. 주주들한테 결정을 했더라도 주주가 과반수가 오케이 하는지를 판단해야지. 네. 예. 그랬는데도 저걸 거치지 않았으니 저거는 자체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하면 네. 저거는 삼성전자 지분 1.5%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송은 그냥 할 수 있죠. 네.
그러니 그 소송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소장을 곧 낸다고 하니까요. 이프로 말씀처럼 임시주총이 안 된다면 그런 소송으로 소송으로 이익배당은 주총 결의고 상법상 주주총회 주주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프로 말씀처럼 그냥 이사회가 덜렁 합의했다 31조짜리 협상을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소송 때문에 하이닉스도 네.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이게 문제면 하이닉스도 문제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중요한 야.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조금 지켜볼 만한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표현이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뭔가 좀 더 나눠준다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 좀 야, 주주들이 볼 때는 더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죠.
주주들이 보기에는 불만이죠. 네. 야, 그거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네. 생각해 이건 뭐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재판이 워낙 여론 재판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이제 무효로 하면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건보료와 세금 수입도 다 없었던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도 사실 저런 거를 소송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저런 항목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가 그냥 관습적으로 쭉 이어왔는데
네, 엄청난 부담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래. 이거는 그래도 한번 야 우리 주총을 고쳐야 되는 일 아니니? 네.
거쳐야지요. 거쳐야죠. 아니 말대로 예를 들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면 내가 디램 사업 그냥 사가고 싶은데? 네. 라고 하는데 야 이거 주총 결의 사항이야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아닌가? 아니 그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한테 그러니까 이 갖고 있던 뭐 자율주행 사업을 삼성이 사오려고 하는데. 네. 그게 주총 결의 사항이야 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야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자율주행 사업부를 줄 테니 니네 줄 테니까 네. 주는 거 받는 거는 주총 결의 사항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받고 그 대신 나한테 상여금으로 200조 원을 줘. 네. 니네 상여금 주는 건 그냥 주던데?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넘어가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그죠? 네.
상여금을 그냥 결정할 수 있다.
그냥 결정할 수 있다면. 네. 얼마든지 앞으로 M&A 거래를 할 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그러면 중요한 M&A는 주총에서 하라고 하는 게 무색해지는데 네.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